자, 오늘도 또 말씀을 같이 잠깐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주일 오후에 갈라디아서도 이제 거의 끝부분이고 수요일 전도서도 이제 거의 끝부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10장에는 몇 가지의 그 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인데 무슨 잠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도서 12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전도서 12장 9절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또한 전도자는 이게 이제 전도자라고 여긴 표현했고 이제 또 뭐 선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예, 그래서 전도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나니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자 전도자가 지금 이제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의 어떤 그 허무함, 허망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 이제 그 어떤 잠언의 말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뒷부분에 전도서의 뒷부분에 이제 그 잠언에 해당하는 그 이제 말씀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잠언이라고 해도 단순히 그냥 삶의 지혜를 위한 잠언이라기보다는 전도서 전체의 주제인 그 해 아래 사는 삶의 이제 허망함 요것과 좀 맥을 좀 같이 하는 그러한 좀 내용들의 잠언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약재사의 향유라는 게 나오는데 고대에 이제 그 좋은 향을 내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이제 귀하게 여겼고 천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제 몇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적절히 배합해 가지고 더 좋은 향이 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약재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정말 향을 이렇게 내는 어떤 향유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가 빠지면서 죽어서 이제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게 변질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치 그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루 서말에 이렇게 이제 그 누룩을 넣게 되면 이제 부푸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변질되는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약재사의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지고 또 값비싼 그러한 물품인데 아주 하찮은 파리 한 마리가 이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그 상황 그래서 악취가 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 뒷부분 그러니까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 죽은 파리는 뭐에 해당할까요? 죽은 파리는 그 뒷부분에서 작은 어리석음,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열심히 쌓은 명성, 이것을 우리가 약재사의 향유, 아주 정성껏 이렇게 배합해서 제조한 약재사의 향유라고 비유한다면 이제 그 파리 한 마리는 이제 그 작은 어리석음,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행한 작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성이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명성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명성을 쌓기는 힘들지만 그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문제인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제 이것도 인생의 어떤 허망함에 이제 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참 그렇게 열심히 명성을 쌓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그런 실수 하나로 그게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 이게 참 허망하다. 이제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런 건데요. 한 개인도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로 한순간에 명성이 무너질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 내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잘할지라도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이 어리석게 행할 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또 잘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이제 이 전도서 전체의 요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자면 명예가 좋은 것이긴 한데 근데 쌓기는 참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고 한순간이니 이것도 참 허망하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다. 여러분의 오른손에 지혜가 있나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다. 여러분은 지혜롭기 때문에 항상 오른손을 신경 쓰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이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오른손과 왼손. 성경에서 그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상하죠? 오른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왼손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뭔가 뭐 오른손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또 좋고 나쁘고에 대한 어떤 그 분별을 인간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인 거죠. 뭐 음식도 똑같습니다. 뭐이 되새김질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은 마귀가 창조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선과 악, 옳고 그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임의로 그렇게 나누어서 가르치신 것뿐이에요. 오른손과 왼손도 이제 그런 차원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심성을 심어주신 건 뭐냐면, 오른손은 어떤 능력, 파워, 그 다음에 올바름, right이라는 게, RIGHT, right이라는 게,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되고, 올바르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영어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언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능력, 또는 올바름, 또는 권위, 또는 보호, 권능, 정의, 정당한 행동, 뭐 이런 거를 뜻하도록 이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왼손이 산산조각 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양손이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냈다 하심으로써 그 오른손에 어떤 그 파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관용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편 16편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만약에 여기서 주의 왼쪽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으면, 아,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어쨌든 손이 그냥 어떤 주님의 이제 즐거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의 앞에는 이래놓고 주의 오른손 이렇게만 하신단 말이에요. 왼손 얘기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또 이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도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에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이 자기 아들 둘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나오잖아요. 거기 그게 이제 창세기 이제 48장 그 장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명확하죠. 성경의 어떤 관례가. 그래서 요셉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데리고 갈때 므낫세가 형인데 형을 야곱이 오른손에 이렇게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야곱 앞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형의 머리에 오른손이 이렇게 갈수 있도록.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의도적으로 바꿔서 이거를 해요. 예,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걸 보면서 좀 언짢아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야곱이 나도 안다, 다 알아. 그 무슨 의미인지 다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곱의 경우에도 자기도 형 에서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 장자와 차자의 법칙으로 이제 설명하시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야곱이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손을 얹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오른손이 더 권위 있는 손으로서 더 많은 축복을 주는 손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그 마태복음 거기가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실 때, 민족들을 그 양과 염소로 분류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보면은 거기에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왼편은 어떠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축복할 때는 오른손, 그 다음에 심판할 때도 좋은 사람이 오른쪽. 그렇죠. 권능의 손을 얘기할 때도 오른쪽.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손과 왼손의 이러한 성경의 그 어떤 문화적인 관습, 관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 아까 우리 잠언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다. 이 표현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정당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른손이 정당한 손이니까, 정당한 쪽이니까, 이게 오른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올바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늘 올바른 것을 행하는 데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게 되면 사실 전도서의 이러한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늘 올바른 게 뭔지를 추구한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그 마음이 왼쪽에 있어요. 왼손에. 그러니까 늘 뭔가 삐딱하고 비뚤어지고 뭔가 그 이렇게 불법적인 것, 정도를 걷지 않고 뭔가 편법, 뭐 이런 것에 이제 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예, 걸어간다는 건 이제 생활하면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이제 살아가면서 행동하면서 지혜가 부족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입으로 사실 떠들고 다니지는 않겠죠. 난 어리석어요. 아, 저는 어리석습니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닌데 그 행동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영어의 그 경구에 그런 게 있습니다. Your talk talks, your work talks, but your work talks louder than your talks.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도 말하고 당신이 행동하는 것도 말을 하는데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공감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행실이 이렇게 우리 입으로 직접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음도 똑같다는 거죠. 그 행실이 나는 어리석소 하고 만천하에 이렇게 흘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거를. 예. 자, 그래서 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이 늘 오른쪽에 오른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4절입니다.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고 일어나거든. 뭐 이거는 일단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 뭐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는 어떤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어쨌든 나보다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가 나를 치려고 일어났다. 아,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건 뭘까요? 그 상황에서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꾸지람 받고 있는데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팍 박차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것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치리자 앞에서의 어떤 처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처세술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불같이 역정을 낼 때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수용하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일 때 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성경 다시 보시면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크게 성내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great offens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패시파이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진정시킨다, 누그러뜨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내는 것, 요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크나큰 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진정시킨다, 성내는 것을 진정시킨다, 화를 진정시킨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들이라는 거. 자,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 수용적인 태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 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영원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성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이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했으면서도 여기 자리를 떠난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난 이런 건안 믿어. 하나님이 어딨어. 난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본한 가지 악이 있나니,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이라,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 말들을 좀 해석하자면, 해 아래서 본한 가지 악이라고 할 때, 이 악이, 이제 어떤 우리가 선과 악, 이제 이런 의미도 성경에 있는 게 맞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부조리 그런 의미입니다. 부조리. 어떤 참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았도다 할 때, 이때 부자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부자들은 고귀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귀한 자들. 예. 그 다음에,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통치자들, 고귀한 자들이 이제 뭔가 나귀를 탄다든지 말을 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땅들을 이제 걸어 다닌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지금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조리한 일,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아야 할 자가 천시당하고 천한 자가 높임을 받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권력과 특권을 누리고, 진정한 어떤 지도자들, 고귀한 자들은 천대를 받고 억압 당하는 현실.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모든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세상,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능한 자들이 이제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억눌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잠언 30장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21절.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곧 종들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운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어떤 부조리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이것도 참,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깊이 새겨야 할 이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와 또 이제 사회, 국가 전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선도해야 되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선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꿈꾸는 사회, 올바른 사회가 뭐냐를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한다.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가, 올바른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 하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그 사회가 돌아가고 또 이렇게 뭐랄까 건전하면서 상식을 가진 그런 어떤 리더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경찰청장이지?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어떻게 군대에 별들을 달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야 참 이 세상이 참 너무 참 불합리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자리에 올라가 있을까? 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그 사회는 뭘까요? 그건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뭐 그런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우리가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현상이 줄어들겠죠. 그리스도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으쌰으쌰 시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위배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소위 우파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국에 왜 당신 교회는 왜 그런 자리에 안 나갑니까?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뭐 반대가 되면 또 반대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분명히 믿기로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양자들에게 양들을 맡기시고 그 양에 대한 목양을 맡기시는 것이지 사회 개혁을 맡기시는 게 아니다. 저는 그건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너 왜 이렇게 비열하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저한테는 그 아무 소용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럼 사회에서 각자가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각자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자가 또 그 어떤 국가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는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분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통치자가 그 올바른 사람들을 사회 각 곳의 리더로 세우는 일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참 이런 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보시죠. 8절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8절과 9절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8절에서 구덩이를 판다, 울타리를 헌다, 이것은 뭐냐면, 구덩이는 왜 파냐면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함정을.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울타리를 헌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남을 해치기 위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이제 허는 것이죠.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허는 거죠. 그래서, 함정을 파고 남을 해치려는 자, 그 자는 이제 거기에 빠진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이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가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하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목을 매달아 죽이려고 높은 그 교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결국은 자기가 매달리죠. 다니엘의 경우도 비슷하죠. 다니엘을 그 이제 모함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고 그 모함을 이제 그것으로 이제 올무를 걸어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여차여차해서 다니엘은 나오고 모함했던 자들이 그 사자굴에 다 던져지면서 뼈도 못 추리는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 구덩이를 파게 되면 자기가 구덩이에 이제 빠지게 된다 하는 요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헌다는 것은 또 약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경계를 허문다.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서를 깨버린다. 울타리. 울타리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질서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깨는 거죠. 그렇게 되면 뱀에게 물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타리를 헐게 되면 뱀에게 물린다. 그러니까 이제 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그 이제 주변에 울타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헐게 되면 이제 뱀에게 물린다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질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허물게 될 때에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일들의 예로서 우리가 동성애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 결합인데 이 동성애자들은 무분별하게 그 이제 하면서 이 같은 성끼리의 결합을 이제 그것도 사랑이다. 우리도 예쁜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때를 쓰지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어떤 합당한 형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뱀에게 물리는가,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속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이 표현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에이즈와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뱀에게 물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이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구절에는 이제 돌을 옮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자. 예,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개는 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요. 돌을 옮긴다는 건 뭔가? 이것은 이제 그 위의 말씀과 좀 비슷하지만 약간 또 이제 뉘앙스가 다른 게 이것은 자연 질서를 바꾸거나 파괴하는 행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한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질서, 자연 질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그 어떤 성전한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돌을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돌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성을 다른 성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의 이 말로 그것은 이제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고로 볼 수가 있고, 나무를 쪼개는 자 요 말씀은 좀 무슨 말씀인지 사실 저도 조금 여기서 이거는 왜 나왔을까? 이건 정당한 것 같은데, 나무를 쪼개는 거는 열심히 뭐 어쨌든 뭐 일하는 건데, 우리 장작 패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열심히 일하는 건데, 이거 뭐 이것도 뭐가 좀 잘못된 건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 행위에는, 노동 행위 좋은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 행위, 인간의 노동 행위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뭐 이렇게 이제 대가와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제 모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어떤 격언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몇 개의 어떤 잠언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 이렇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발은 여전히 땅에 딛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땅의 이러한 모든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왕국, 완전한 왕국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비추임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건전하고 또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늘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